안녕하세요.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었죠? 미국 최첨단 AI 시스템을 겨냥한 규제 법안이 통과됐다는 건데요. 이게 인공지능 분야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서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캘리포니아 AI 투명성법 시행과 파급 효과, 이 발췌문을 가지고 이 새로운 법안, 그러니까 상원법안 53호, 줄여서 SB 53이라고 부르는 이것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법이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 또왜 지금 이 시점에 나왔고 중요한 건지, 그리고 앞으로 AI 산업이나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핵심을 딱 짚어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때는 2025년 9월 29일인데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프론티어 인공지능 투명성법,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SB 53이죠. 오픈 AI, 엔트로픽, 메타, 또 구글 딥마인드 같은 현재 가장 강력한 AI 모델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을 직접 대상으로 삼는 첫 규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아, 여기서 프론티어 AI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뭐 GPT-4나 제미나이처럼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뛰어나고 범용적인 성능을 가진 그런 최첨단 AI 모델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법안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는 걸까요? 핵심은 AI 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좀 깜깜이 상자 같았던 최첨단 AI 개발 과정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AI 기업들이 자기들 AI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그 프레임워크랑 절차를 상세히 공개하라는 거죠. 위험 평가는 어떻게 하고 안전장치는 뭘 갖췄고 테스트는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중요한 건 법이 뭐 안전 기준은 이거다 이렇게 딱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안전을 위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좀 보여달라 이겁니다. 그래야 이제 외부에서도 아, 이 기업이 어느 정도로 관리하는구나 가늠을 볼수 있으니까요. 둘째는 만약에 AI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심각한 안전사고가 터졌거나 아니면 그런 사고로 이어질 만한 중대한 잠재적 위험을 발견했다 그러면 즉시 캘리포니아 주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게 캘리포니아 비상관리국 Cal OES 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사고를 숨기거나 축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이 보고 의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AI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기업 내부에서 그냥 조용히 처리하거나 뭐 외부에 알려지더라도 한참 뒤에 그럴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심각한 사안이다 싶으면 거의 실시간으로 공적인 감독 체계가 이걸 인지하고 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든 셈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책임을 묻겠다 이걸 넘어서서 유사한 위험이 다른 데서 또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좀 빨리 배우고 대응할 수 있게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건 기업 내부에서 이런 안전 문제를 발견한 직원이 혹시 불이익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고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거. 이른바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이죠.
맞습니다. 사실 이 조항은요, 기업이 뭐 자율적으로 노력하고 내부 통지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AI가 가진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다 관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기술 개발 속도가 워낙 빠르고 잠재적 파급력이 큰이 프론티어 AI 분야에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구성원의 어떤 양심적인 문제 제기가 때로는 외부 규제보다 더 효과적인 안정장치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거죠. 뭐 기업의 이익 논리에 밀려서 안전 문제가 그냥 덮이는 상황, 이런 걸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건 기업의 보고 의무나 내부 고발적 고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켈로에스를 통해서 AI 시스템 관련해서 뭔가 잠재적인 중대 안전 사고나 위험이 보인다 싶으면 직접 신고할 수 있게 길을 열어뒀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AI 안전 문제를 뭐 특정 기업이나 전문가 집단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좀 감시하고 참여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가 좀 엿보이네요. 그런데 이 SB53 법안, 이게 처음부터 순탄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법안 발의한 스콧 위너 상원 의원이 작년에도 비슷한 AI 안전 법안을 추진했었다면서요. SB 1047이라고? 근데 그때는 뉴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요. 그때는 왜 통과가 안 됐던 걸까요?
네, 그 SB1047은 지금의 SB53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규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일정 수준 이상의 아주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써서 AI 모델을 개발하려면 사전에 주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업계, 특히 막 빠르게 성장해야 하는 스타트업들은 이런 식의 사전 규제가 혁신의 속도를 너무 심각하게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면서 엄청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또 어떤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지, 그 과정이 과연 투명하고 효율적일지 이런 불확실성도 큰 문제로 지적됐고요. 결국 이제 뉴섬 주지사도 이런 산업계의 우려나 혁신 저해 가능성 이걸 무시하기 어려워서 거부권을 행사한 걸로 보입니다.
아하.
그래서 SB53은 그로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어떤 사전 통제 방식 대신에요. 일단 개발과 출시는 허용하되 그 이후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쪽으로 이 규제의 무게중심을 옮긴 거죠. 방금 말씀하신 안전 프레임워크 공개, 사고 보고, 내부 고발자 보호 같은 조치들은 기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도 최소한의 사회적 감시와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그런 절충안에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업계와의 정면 충돌은 피하고 좀 더 협력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결국 규제와 혁신이라는 이게 종종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하는 그 오랜 숙제에 대해서 SB53은 투명성 강화를 통해서 그 균형점을 한번 찾아보려 한 시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규제 강도를 조절해서 좀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왜 하필 캘리포니아였을까요? 여기서 이런 선도적인 입법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주들도 AI에 관심 많을 텐데요. 아, 자료를 보니까 답이 그냥 바로 나오네요. 이건 뭐 압도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전 세계 상위 50대 AI 기업 중에 무려 32개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요. 와, 게다가 2024년 미국 전체 AI 관련 일자리 공고의 15.7%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나왔고 같은 해 전 세계 AI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 캐피털 투자액의 절반 이상이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한 그 베이에어리어 기업들한테 흘러들어갔다니. 야, 정말 캘리포니아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AI 허브, 아니 그냥 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네, 캘리포니아의 이 법이 단순히 미국 내 한 주의 규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AI, 구글 딥마인드, 메타 같은 진짜 세계 AI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기업들은 당연히 사업장 소재지인 캘리포니아 법을 준수해야 하죠. 근데 이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럼 뭐 다른 나라나 다른 주에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할 때도 복잡하게 여러 기준을 맞추기보다는 그냥 이 캘리포니아 기준에 맞춰서 운영 방식을 통일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결과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이 SB53이 의도치 않게 전 세계 AI 기업들이 따르는 사실상의 표준, 그러니까 디팩토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유럽연합 GDPR 기억나시죠? 개인정보 보호 규정. 그거 발효됐을 때 전 세계 기업들이 유럽 시장 진출하려면 그 GDPR 기준에 맞춰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바꾸면서 결국 그게 글로벌 표준처럼 자리 잡았던 것과 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와.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결정 하나가 전 세계 AI 거버넌스 논의의 방향에 진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 정말 그렇겠네요. 캘리포니아 법 하나 때문에 전 세계 AI 기업들의 운영 방식이나 뭐 투명성 수준이 바뀔 수도 있다니 그 파급력이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겠습니다. 뉴섬 주지사도 그 서명식에서 캘리포니아는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규제를 만들면서도 성장하는 AI 산업이 계속 번영할 수 있음을 이대어온 안전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 이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규제랑 혁신이 꼭 제로섬 게임은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한 거죠.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규제 준수하는 데 비용도 들고 노력도 필요하니까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요. SB053처럼 잘 설계된 특히 투명성 중심의 규제는 오히려 산업의 어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기술이 너무 복잡하고 내부 작동 원리 알기 어렵다. 이것 때문에 대중들이 막연하게 불안감을 느끼거나 불신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개발 과정이나 안전 확보 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러면 이런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서 미리 공론의장을 만들고 뭐 묻지마시 개발 경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정말 큰 사고가 터져서 사회적 반감이 확 커지면 그때는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거나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규제는 혁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라기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기술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안전벨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아, 규제가 오히려 장기적인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시각 흥미롭네요. 캘리포니아의 이런 움직임이 벌써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자료 보니까 뉴욕주에서도 캘리포니아 SB053하고 유사한 내용의 AI 안전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서 현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이게 캘리포니아의 선례가 다른 주들의 입법을 촉진하는 일종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AI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포괄적인 규제 법안이 아직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기술 산업의 중심지이고 경제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주들이 독자적으로 규제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미국의 AI 규제가 마치 모자이크처럼 각 주들이 서로 좀 다른 접근 방식과 강도를 가진 규제들을 도입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맞춰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자이크처럼요.
네. 물론 이런 주별 규제 파편화가 너무 심해지면 여러 주에서 사업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각기 다른 규제를 다 따라야 하니까 복잡성이나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 주의 이런 다양한 규제 실험들이 나중에 연방 차원에서 통일된 법안을 만들 때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의 규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으니까요. 결국 미국의 AI 거버넌스는 당분간은 이 주, 스테이트 단위의 경쟁과 협력 그리고 학습을 통해 진화해 나갈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SB53이 중요한 기준점이자 출발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AI 법안 SB53은 가장 발전된 형태의 AI, 그러니까 프론티어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크게 세 가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첫째, 안전 확보 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중대 사고 나면 즉시 보고하라. 셋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라. 이거죠. 작년에 실패했던 SB1047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한 사전 통제보다는 운영 단계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규제 수위를 조절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캘리포니아가 전 세계 AI 산업에서 차지하는 그 압도적인 위치 때문에 이 법이 단순히 캘리포니아라는 한 지역을 넘어서서 미국 전역, 나아가서는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표준을 설정하는 데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지녔다는 점입니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려는 캘리포니아의 이 실험이 과연 성공을 거둘지, 그리고 다른 나라와 기업들이 이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AI 분야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AI 투명성 법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특정 안전 기준이나 방법을 강제하기보다는 기업 스스로 자신들의 안전 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데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안전 프레임워크를 공개하라고는 하지만 그 내용이 뭐 얼마나 충실해야 하는지, 어떤 수준을 갖춰야 하는지까지 법이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제로 얼마나 투명해질까요? 그냥 법의 요구사항을 최소한으로만 충족시키는 좀 형식적인 정보 공개에 그칠까요? 아니면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더 깊이 있게 공개하려고 할까요? 기업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법의 실효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도전 과제나 혹은 뭐 경쟁 구도, 심지어는 협력의 기회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AI 분야에서 시작된 이 투명성 중심 규제 모델이 앞으로 금융이나 생명공학, 자율주행차 같은 다른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거나 응용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겁니다. 네, 이런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논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